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점을 두고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인생, 달라진 삶의 환경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터닝 포인트라고 지칭할 만한 그런 중요한 시점들이 한두 개 정도는 존재할 겁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축복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터닝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존재합니까? 아마 크기는 좀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어떤 분들에게나 그와 같은 터닝 포인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88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중생의 기쁨이었고, 또 한 번은 1996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개혁주의 신학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터닝 포인트가 저한테 없었다면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현재의 제가 있고, 현재의 저의 모습은 과거의 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에게도 아주 큰 인생의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는 자신의 마음속에 강한 만남, 즉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배 목사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는데, 사실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친구 역시 얘기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요법으로, 무슨 사건과 무슨 내용으로 그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나 하더라고요. 마음의 변화가 저를 그 마약 중독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사실 터닝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큰 사건을 만났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그 사건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도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진리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만남이 있어도 그 만남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만남은 터닝포인트로 자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마음의 변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면 그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180도 바뀐 그런 터닝포인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옥합을께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식사자리로 초청하는 과정 속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상적인 식사자리에 초대받은 예수님을 두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초대했던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은 당시의 관행과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우합니다. 그 당시 손님을 초대하면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첫 번째로는 발 씻을 물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지가 많은 그곳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발을 씻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고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지극히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손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얼굴을 비비며 입을 맞추는 그러한 환영의 인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준비하여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표현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를 초대하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내놓고 그분을 환영한다는 입맞춤도 없고 그분을 존경한다는 표현으로 머리에 감람류도 붙질 않습니다. 왜 예수를 초대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대받은 그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다른 한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여인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주인의 모습도 그랬지만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와서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씻은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왔던 옥합을 깨서 그 옥합을 그 발에 부어 향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그렇게 내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하지 않은 그 일을 한 여자가 남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와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의 모습이 전혀 상상과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대와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속 진심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대로 그를 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대로 온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 여인은 자기가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자기 마음 안에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준 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세력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맞이했던 세력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져서 소개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제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읽어보면 29절부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먼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입니다. 자, 30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여기서 그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았던 세리와 백성들,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 두 부류가 구분되어져서 그렇게 이 사건의 어떤 서론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는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삶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고, 그 메시아가 도착했을 때 그 메시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자들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라고 매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 이 무감각했고 영적으로 우매무지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 당시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서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정말 그런가 하고 시험하고 그에게 혹시 꼬투리 잡을 것은 없나 하여 그에게 필요한 어떤 고소의 내용들을 수집하고 그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식사자리에 초대하고 있지만, 그 식사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이 여인은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4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바로 탕감받은 그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1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받은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우리나라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5만불 탕감받은 사람과 5천불 탕감받은 사람 중 누가 더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갖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만불 이상 탕감받은 일이 없으니까 잘 안 얻었죠? 그럼 쉽게 할게요. 5천불 탕감받은 거하고 50불 누군가가 빚진 것을 갚아주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5천불이 훨씬 감사하죠. 50불 정도야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마음만 먹으면 갚아줄 수 있는데 5천불은 쉽지 않죠. 지금 탕감받은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크냐 느끼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 여인의 반응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 즉 그가 그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른 그 표현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봐라, 내 얘기가 옳다. 너와 저 여인은 그런 관계이다. 내가 보기에 저 여인의 모습이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여인이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그 사랑을 저 여인은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나를 통해 저 여인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 엄청난 헌신과 결단이 주어진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 여인을, 이름 없는 이 여인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름난 죄인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여인, 누구나 다 아는 그 여자의 행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돼도 그 여인 알아. 그 여인이 무슨 옷을 입고 다녔고 누구를 만났으며 또 어떤 말을 했고 어느 집에 거했는지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여자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자와 엮이지 않기 위해서 그 여자를 멀리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여자를 배척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여자를 외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든 어떤 사람과 모임 속에 있든 늘 문제를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외면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여인에게 생기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악밖에 안 남죠. 이런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자기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길 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 자기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마음의 응어리, 이런 것들을 표현내기 위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뻔뻔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인정하고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 전체가 숙대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더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더 도도한 모습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싸매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났으면 뭐가 잘났다고, 너희들이 깨끗하면 뭐가 그렇게 깨끗해서 나와 이런 모습으로 나를 대해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판과 불만으로 강한 마음 속에 그런 응어리들이 싹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어디 가서 울지 않습니다. 절대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고 자기의 위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울고 있습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표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만 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사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만 통곡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여인이 찾아온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대에 의롭기로 소문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그 바리새인 집에 청함받지 않은 이 여인이, 죄인으로 인정받는 이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쉽지 않은 판단이고 결단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깨끗한 다른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은 흙먼지로 뒤집혀 있다고요. 노예에게도 저 발에 입 맞추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여인은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낮아지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동안 자기를 쌓아왔고 자기를 유지했던 그 강한 내용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죄를 용서함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안 겁니다. 단순히 안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이 여인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자기를 향해서 싫은 소리를 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외면해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사랑함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눈초리와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지만 그 모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서 붓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그와 같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님이 삶을 변화시켜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이 여인은 그러한 삶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 동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 그 동일한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보였던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면 정상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 올무를 놓고 있고 이 잘못된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을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을 씻기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 바리새인이 깨달은 건 뭡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보세요. 여인의 상식적인 행동을 뛰어넘는 행동을 바라봤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뭘 보았다는 겁니까? 여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본 겁니다.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무로 삼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렇게 소원함이 있었던 이 바리새인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그 여인이 왜 저런 모습을 했을까라고 그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선지자도 아니구나,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비교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보인 그 행위,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고 내 입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은 너의 행위는 내가 사랑을 받지 않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발을 그녀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그 말에 입을 맞춘 저 여인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저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거부할 수 없는 많은 자들의 조롱과 핍박과 조소를 뒤로 한 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고백합니다. 자, 48절에 이르러 말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설령 많은 자들이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너를 죄인처럼 취급하지만, 이 동네에서 너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지만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니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마음에 이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니 마음의 두려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기대로 2017년도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예수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절감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터닝포인트가 30년 동안 인생 속에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여 그 사랑이 조금은 식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자처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평안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죄인으로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을 받으며 그렇게 외면당하고 조소와 조롱거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나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있는 마음의 답답함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